엊그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7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사람의 체온이 보통 36.5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깥 기온이 체온보다 높다는 것은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 기온이 체온에 근접하거나 체온을 넘어서게 되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갑이 두둑해야 어디 가서 밥도 사고 사람이 궁색하게 되지 않는 법인데 지갑이 얇으면 돈 쓰는 일이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체력도 그렇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가 넉넉해야 남도 배려하고 누구를 도와주기도 할 텐데 더위를 이기느라고 체력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메르소가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입니다. 당연히 체포됐겠죠.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왜 그랬느냐 하는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빛 때문에요. 태양빛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뜨거운 여름이었으니까 뭐 그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리기도 하는데 메르소가 딱 보니까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그 빛이 자기에게 쫙 왔습니다. 그 순간 정당방위로 총을 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까미가 죽고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뜨거운 햇살이 살인의 원인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 날이 뜨거우면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햇살 때문에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갔지 않아요. 그러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의 반역이 들통났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덕에 어찌어찌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제는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원래 가기 싫었기 때문에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요나는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망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은 망할 겁니다. 이 도성, 이 성은 망할 겁니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요나의 내심은 이놈들아 한번 망해봐라, 망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전혀 각본에 없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요나가 심사가 뒤틀렸죠. 아이씨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이놈아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서는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들어가 있던 방릉크를 밤새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죠.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요. 왜 이렇게 놔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요나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우니까 이놈들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나는 화를 내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은 프랭크이고 나이는 46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페이스북을 하다가 여자를 만났습니다. 데비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마침 그때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여자 데비 또한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동질감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프랭크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자를 만났으니 훨씬 가까워지기 쉬웠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 데비는 아내와 달랐습니다. 프랭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아내처럼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하는 행동도 굉장히 훌륭한 여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비는 자선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야, 그래, 바로 이 여자야. 이제 운명의 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다가 마침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자석처럼 착 달라붙었겠죠. 같이 잠도 잤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그야말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헛살았어. 이 여자하고 여생을 보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 아이들도 당신이 데려다가 키워. 양육권 포기. 그래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이제 자유롭게 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되자 데비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나도 이혼도 했고 정리가 다 끝났으니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비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자기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마음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조금 시간 여유를 갖자.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수를 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프랭크가 보니까 다시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페이스북 친구 중 한 명에게 이 여자가 다시 작업을 걸고 있는 게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죠. 오 마이 갓, 이 나쁜 년. 저 여자가 저런 여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프랭크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연애한다고. 직장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무태만 잘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페이스북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 조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글을 썼죠. 이보시오. 데비라고 하는 여자, 이렇고 저런 여자입니다. 조심하시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못 보던 정말 이상적인 여자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됐네. 그러면서 페이스북 친구 끊어버렸죠. 아이고 이 친구야. 자네도 고생 끝에 알게 되겠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둘이 어떻게 되든지 내 알 바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런 부적절한 사랑을 만들자고 푸쉬하는 경우,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런 사람은 내가 좋아서, 여러분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천성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헌신짝처럼 차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는 그런 여자한테 당한 거죠. 그런데 지가 못나서 당해놓고 지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한마디 하셨다면 아마 그러셨겠죠.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처럼 세상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남을 위해서 고생만 계속 했는데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위험한 강물, 위험한 강도들, 또 동족까지도 위험합니다. 광야,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바다,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수고와 구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랬지만 바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8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바울은 교회를 염려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염려해서. 내가 화를 내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예수를 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럽 전체의 중심인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유대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갔다가 거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무슨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하면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없이 남들의 모함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년 로마에서도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열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틈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죠. 이번 주 주말 22일이죠. 토요일 중복입니다. 삼복더위에 딱 중간쯤 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날이 뜨거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지만 화내는 것을 자제하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